여러분 주보 여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10문과 111문 우리 10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8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10문 읽고 우리 또 여러분 다 함께 답을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처운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네,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입니다. 110문의 내용 또 111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 구조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이제 명확하게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확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분명한 도둑질. 그런데 그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금한 것인데 무엇을 금하셨는가 하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 에도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들도 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 속임수와 관계는 폭력으로 또는 합법성을 가장하여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속임수와 관계도 도둑질인데 이러한 도둑질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또 몇 가지를 요리문답서는 열거합니다. 거짓 저울, 자,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그 외에 또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8계명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를 답을 하고 있는데요. 111문에서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돕는 것을까지 적용이 됩니다.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한 배경에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전제는 각 개인에게 소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운동이 이미 이런 사상은 사실은 이제 16세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이 해설될 항상 그러한 사상을 이미 이 8계명과 그러한 사상은 부딪힌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소유와 재산을 침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제 이웃의 소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냐면 어떤 거래를 통하여서 또는 교환을 통해서 또는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가 되는데 이러한 정당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둑질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불법으로 취하는 것 또 이웃에게 속하는 것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도둑질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의 그 소유가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물질, 건강, 재능 등 각 개인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소유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며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를 전부로 알거나 소유로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소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범할 때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산, 다양한 능력, 환경, 문화, 또 가정, 유형, 무형을 다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도둑질, 또 속여 빼앗는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탈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이 행위 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또 우리가 도둑질과 함께 기억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을 원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용할 때 이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이며. 이 소유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 소유를 하나님으로 대체할 때 이것은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이 계명이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은 먼저 요리문답서는 분명히 드러난 도둑질을 언급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도둑질들이죠. 이미 구약에 보면 다양한 도둑질을 금하시고 또 그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이미 구약의 율법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 타인을 유혹하여서 뺏는 일, 줘야 할 것을 부당하게 늦게 주는 일들 이런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런 속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법성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행동과 거래에서 다양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간 사회의 다양한 경제 활동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썼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해설서를 쓰고 또 초안을 작성하신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라는 분이 해설서에서 10가지 종류의 계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차용, 대여, 기부, 교환, 임대, 보증이나 담보, 신탁, 협력 사업, 또 소작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4, 500년 전에 다 이런 활동들을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활동들, 경제 활동들을 다 함께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에 지금 이런 활동들에 강압적으로든 합법을 가장한 것이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개혁에 계약에 속임수와 강기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과 타인의 재산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 이제 현대에 들어선 이런 사기 행위도 처벌하고 있죠. 이건 사기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벌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이런 모든 행위들을 8계명은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런 합법을 가장한 이런 속임수의 저울, 이런 척도, 자와 같은 이런 척도로서 속이는 행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한 추, 정당한 척도를 사용해라는 것이죠. 적당한 저울을 사용해라. 정당한 것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강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향한 강압과 함께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지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곡식이 귀해지게 되면 이런 속임수를 통하여서 압제한 자들을 그걸 더 얻어내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그것들을 내가 악한 주인으로 알았으면 차라리 그러면 장사를 안 할 거면은 차라리 은행에다 두어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자나 이웃의 다급함을 이용한 고금리, 우리가 아까 아모스서 보았던 것처럼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죠.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요. 그래서 도난당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받거나 중개하거나 사는 행위들 이것들은 도둑과 착하는 행위죠. 이것들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몰래 경계석을 없애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경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 것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없애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확장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인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면은 이제 표절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 다양한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또 학문에서든 다양한 곳에 나타나는 표절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도 도둑질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횡령의 행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금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출발에 탐욕이 있죠. 그래서 이 백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신다, 이렇게 탐욕을 금하는 것도 이 도둑질에 있습니다. 도둑질을 금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합류하면서 이용하게 하는 셈이 됩니다. 사치도 사치와 이 탐욕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룩수스라는 것, 이것은 사치, 호화이지 명예와 관련된 명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룩수스와 관련된 것들이 다 명품으로 번역이 됐죠. 그것은 사실은 사치품 또는 호화품입니다. 명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 번역을 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그런 명품이란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속히 고쳐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동열 교수님 왔을 때 들은 것처럼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했을 때 물질을, 이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가정, 대부분이 다 가정이었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 자기 공동체, 사회. 그것도 대만도 좀 독특하지만 어쨌든 물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물질을, 다 인터뷰를 해서 다 나온 거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사회는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언론과 글쓴이들은 우리 사회 건강을 위해서 이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정말 그 원래 이 룩수스가 갖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사치품, 호화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저는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일, 그냥 그것을 사치와 호화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품을 제일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어딘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많이 구입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치품을 광고하는 유명인이 이 룩수스 제품의 광고하는 그러한 것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사실은 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유명인이 만약 그런 광고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룩수스를 가지고서 활동하고 뭐 광고하고 사고 이런 거 활동하는 그 사회가 있으니까 또 우리도 그러니까 호사스러움을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이것을 이거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라에서 생산하는 여러 문건들에 명품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사치품, 호화품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고 공영 방송에서 최소한 공영 방송에서도 이걸 명품이라고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호화품이나 사치품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강박감이랄까요? 강박관이랄까요? 이런 걸 좀 낮춰야 됩니다. 확 낮춰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그게 안 된다면 기독 언론들이라도 또 기독교 관련한 글을 쓰는 분들이라도 이거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래 이것을 저희 제가 읽어보니까는 이 단어가 원래는 사치품으로 번역을 하다가 거기서 로비를 했대요. 로비를 해서 기자들이 이제 명품으로 이걸 바꿔서 번역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판매율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도 같이 병들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통에 있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단어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8계명은 특별히 인간의 경제활동과 깊이 관련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에 땅에 대한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활동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근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 활동, 인간이 하는 이 땅에 대한 활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이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 경작하며 지키는 일. 이 일이 바로 아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인류의 첫 번째 직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의 활동에서 인간이 쓸 것을 얻는 일, 또 자연 지키게 하시고 이 자연을 또 잘 지키는 일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류의 이 땅에 대한 활동은 우리가 소위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바꾸는 것을 2차 산업, 또 이것과 관련해서 3차 산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활동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에 대한 소명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문에 보면 단순히 도둑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 이것도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있죠. 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재능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우리가 그러죠. 이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땅에 대한 활동으로 활동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낭비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여러 활동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또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지금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그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죠. 또 그래서 111문에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이제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할 기회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유익하게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행위, 이 활동까지도 이 8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 우리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래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 전체가 잘 되도록 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낭비하지 않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해야 하며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좋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는 활동 그 활동이 바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활동은 우리 개인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은 우리 공동체, 사회와 다 연결되는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에게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요, 다른 사람을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보았는데요. 단순히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 소유로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한 활동과 이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땅에 대한 활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그렇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것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최소한의 이런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진 이후로 인류의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또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 하고 해치려 하고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여러 교묘하고 교묘한 속임수들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이웃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되,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것들을 가지고, 여러 재능들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이런 선물들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회가 병들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이렇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든다는 이런 결과가 데이터로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드러내게 하여서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